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애매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을 무조건 맹신하고 그대로 내용을 심지어 외우고 더러 필사를 한다 한들 그 자체의 행위로 나의 인상에 어떤 커다란 변화와 내가 처한 문제의 해결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멀리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마음이 생기죠. 아,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이름은 부르지 아니하시거나 나를 모른다 하시거나 나는 자느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자들은 보통 그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나의 삶에 성경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너무 오래 떨어져서 지내지도 않는 딱 그 중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죠. 오늘 보신 신명기 17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뜻밖에도 낯설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몇 분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와 윤철규 최춘만 목사님께서 이 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이후로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내용이 오늘 보신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 너희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은 이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낯설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처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왔던 끊임없는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이방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말 것이며 나아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십 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요구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어진, 그러니까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그 저자가 썼을 때 처했던 상황도 다르며 모든 것이 마치 단독된 사건에 단독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한 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신 이 반복되었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단순히 반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인데요. 더 깊게 설명하자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끄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출애굽 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것은 3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 출애굽기의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의 그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원래 왕을 뜻하는 멜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멜렉이란 왕을 뜻하는 명사의 동사형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때 나라를 세운다는 성경의 의미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원래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은 혼란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구장창 쓰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이 오늘 보신 신명기 내용에 보면 놀랍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주변 나라를 봐서 너희도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왕을 세운다고 하면은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보신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뜻밖에도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사무엘시대 말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사사의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일을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하자 사무엘을 찾아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인 나를 두고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건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란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 보신 내용을 다시 깊이 들여다봅시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과 연결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백성에게 요구됐던 똑같은 조건이 그 나라 왕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것은 이제 논증적으로 풀어보면 이 세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끔 요구받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이 이스라엘 왕도 같은 역할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란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제사죠. 제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고칭을 쓰겠죠. 그 제사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제사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죄로 인해 사이가 벌어진 고립화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대신하여 속죄의 예를 올림으로써 속죄의 제물을 올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로 본다면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모르던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또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화목해 하는 나라를 건설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신명기 1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해 와서 하는 얘기. 갔더니 땅은 정말 비옥하나 거기에 사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세고 강대하여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였죠. 그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가자고 했으나 그들이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래의 목적인 제사장 나라는 완성되거나 건설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들은 사사시대를 겪으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처럼 강대한 모습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왕인 사울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는 언제 세워진 걸 걸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굴러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방금 다윗이 한 행동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행위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은 칼과 단창과 방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적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겠다고 나아간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사는 힘은 그들이 애써 힘써 지어서 벌어온 농사나 어떤 장사나 그런 곡물과 재물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야 했던 그것을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드디어 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대적 앞에 서서 드디어 그 대적을 무찌르고 다윗의 말처럼 온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인 거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인간이 원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아주 뜻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본문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것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골리앗 사건에 드디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범죄한 다윗은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나 인간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맙니다. 단순히 밧세바 사건을 통한 죄뿐만 아니라 오늘 보신 신명기 본문과 달리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자식도 많이 둡니다. 다른 나라 땅을 쳐서 얻은 전리품으로 그의 왕궁에 수많은 금과 은을 채우게 됩니다. 다윗은 왜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제대로 잘 통치가 되고 훌륭한 길로 나아가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조건, 증거는 세상이 상식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증거들은 당연히 재물이어야 되고 권력이어야 되고 외모여야 합니다. 쫄딱 망해가고 창고에 곡식이랑은 한 톨도 없고 금은커녕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이 나라가 잘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라고 내가 그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밖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이 신명기에 봤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진정으로 건설한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그 모든 상식을 건너뛰어서 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수모를 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조건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미리 짐작하셨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은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요구 조건들을 완성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던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으로 완성되었던 겁니다.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뭐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 나라. 모든 백성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는 나라. 그 백성이 제사장이라는 것의 모델은, 본보기는 바로 그 나라 왕인 예수인 나라. 이 모든 게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개개인의 요구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제사장이냐면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죠. 그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란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쉽게 말해 오늘 보신 빌립보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제사장이죠.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내가 뭘 더 수고해야 되는가? 그냥 나는 그 정도면 너무 만족하고 남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 뜻대로 조용히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때부터 신명기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각자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의 시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구라를 치지 않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 말을 못 믿거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 상태로 살도록 가만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 망했습니다. 맘 편하게, 속 편하게 그냥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 거란 기대는 빨리 접으시는 게 저나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대충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거나 24시간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지독하게 여러분을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지를 말이죠. 여러분이 사먹는 떡볶이 한 조각에 여러분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먹는 떡볶이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 먹는 떡볶이이고 여러분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실까 건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한 맹신을 강요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그때 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옛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깊은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오신가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뜻대로 잠시 잠깐 벌레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깨우치셔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런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술 작품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족하고 실수하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런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불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불변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